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있어지고 없어질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가지신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저희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함께 모여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쫓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해요? 네, 들리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건 괜찮은데요. 저 녹화 돌아가는 카메라만 보면 네, 참 땀이 삐질삐질합니다. 아, 교사 교육 받으시느라고 아,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사회 졸업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회죠 이게?
25회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교사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입교사 모집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그럼 그 전에 교사 수료하신 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그거 하고 고민하다가, 교사라는 게, 그러니까 교사의 직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죠? 예. 무슨 주차분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네. 근데 교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서신서에 그 직분을 다룰 만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봉사를 선택하신 거다. 그런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그 많은 교사분들이 수료하시고 다 어디 계신가. 그걸 봤을 때 참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쟁 때 그러잖아요. 전쟁 때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고 자원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군사들 병력이 이렇게 사망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죠? 또 계속 병력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야, 지금 그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특히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은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뭐 낚시, 전 낚시를 안 좋아하지만 낚시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큰 고기 잡으려고 하지 뭐 작은 고기 잡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낚시하기 전에 이게 떡밥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뭐 그런 거 뿌리는 걸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와서 먹는 거 관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사로 지원했던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고 또 가끔 하셨던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다른 교회 안에 다른 지체로서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뵈면은 우리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다. 전장 가운데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중고만 이제 따로 이제 나와 계신 거죠. 아, 저도 이제 교사를 이렇게 시작할 때 마음에 다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다짐이 있었냐면, 아, 쉽지만은 않겠다. 예,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지도는 받아봤지만 누구를 지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마음에 거리낌이 됐었습니다. 아우, 내가 이걸 누구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요, 아르바이트로 가외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교사의 직분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착각을 통한 고민이 있었어요. 아, 근데 마음 가운데요. 아, 정말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뭐 중간에 교회에서 다른 일도 시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끝까지 해야 겠다는 마음 저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교회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사로서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태로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해들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봉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날 아마 내 신앙이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긴장하고 이제 봉사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일이 능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고 그리고 여러 번의 경험들을 얻게 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죠.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신앙과 관계없이 내가 너무 이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는 건요, 신앙이 좋다라는 뜻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그 일이 익숙해진 거지,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 일을, 신앙이 성장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우리 모든 봉사 안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싶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종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진실한 청지기라 그랬죠? 근데 그 진실한을 수식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갖는 것,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혹 교회 안에서 충성된 모습은 있습니다. 정말 무분별한 충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오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종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또한 진실한 종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이번 시간이 이제 뭐 그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만 모시고 청소년에 대한 발달 단계에 따른 뭐 정체성 및 지도 방안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제목이 저도 잘 모르는 제목입니다. 이게 청소년의 발달 단계 저도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 안에 만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만 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만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청소년의 사춘기를 겪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그때 방황하고 갈등 속에서 살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정의한다라는 게 그래요. 정의라는 것의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정의를 해놓으면요, 그 안에 자꾸 그 틀 안에, 정의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려는 본성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청소년 사춘기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모르고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냥 살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분류해놓고 정의를 해버리니까, 아, 나는 청소년이야. 아, 나는 지금 사춘기야. 라는 어떤 그런 틀 속에 갇혀버리려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려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거꾸로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청소년, 사춘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한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상식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겠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요, 구원받지 않은 학부모와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그런 부분의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은 좀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그래요. 청소년은 각기 나라마다, 법률마다 또는 학자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식적인 것이 뭐냐면 청소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9세 이상 24세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민법으로는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11세에서 한 13세 정도 부모의 의존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청소년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청소년이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 성경적인 청소년기의 정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청소년기만 힘든 게 아니죠. 그죠? 네. 청소년기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장년기도 힘들어요. 뭐 장년기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청년기는 안 힘듭니까? 그 취업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갈등하고 그럽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굳이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을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또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청소년기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뭐 청소년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유아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모든 게 다 힘들죠. 다시 얘기해서 삶 자체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삶을 생노병사 이렇게 주장하죠. 그죠? 생과 사 사이에 노와 병이 있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늙고 병드는 게 뭐죠? 고난과 고통이죠. 이사야서 53장에는 간고와 질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힘든 거지 유독이 청소년기가 이렇게 힘들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요, 뭔가 우리 자신을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소년기가 있으셨겠죠. 그죠? 지금 정의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그냥 자라가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선 그 부모의 의존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독립,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상태가 청소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정의를 해내려고 하죠. 배운 것은 있고 그런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도 겪게 되죠. 어떤 그런 과정, 혼란스러운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 보면요, 뭐 이렇게 등치들이 큰지 몰라요. 정말 크고 옛날에 한국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청소년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청소년들은요, 옷을 싸갖고 다녀요.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옷을 싸갖고 다니는데 학교 갈 때는 학생같이 입고 갑니다. 교문을 나서면 한 40대 중반처럼 보이게 나와요. 네. 참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사람의 나이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인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골격이 커지고, 이렇게 살집이 있고 근육이 있어도요, 그 안에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큰 덩치인데 물건을 잘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근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막 할 것 같이 막 덤벼갖고 하는데 보면 못해요, 보면. 그러면 핀잔하죠. 등치는 남산만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떨 때 보면 어른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자기는 애처럼 굽니다.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중고등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말씀 시간에도 막 딴짓하고 막 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물어보면 다 들었어요, 보면. 그런 희한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초능력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은 웃을 때 온몸으로 웃죠. 그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썩소라 그러죠. 그냥 썩소로 싹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근데 그런 초능력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유치동부 애들 보면 참 마음이 밝아져요. 그죠? 아이들이 온몸으로 웃어요. 웃을 때 보면. 근데 야, 나도 저랬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해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게 좀 안타깝죠. 나눠드린 그 교사, 신입교사 교육 책자에 보면 뭐 표도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삶 속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작게나마 영향을 미쳐주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해줄 만한 어떤 그런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라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하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춘기가 두 번 온다 그러죠. 청소년기 한 번 오고 한 50대에 들어가면서 한 번 온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년기에 고민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나는 뭔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저 부모님은 왜 저런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친구들은 왜 이렇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왜 이럴까? 뭐 자기 주변과 환경,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제 막 힘들어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황이나 갈등, 그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질문해봐도 답은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압박과 그 학업 때문에 잊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고3 때 그런 거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잊혀지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한 번 온다 그러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어떤 그런 고민들 때문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안 들어오시는 가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뭐 서울역 앞에서 찾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오는 사춘기가 더 위험하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때 자기 자녀들이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불안한 남편의 직장과 그리고 변변찮은 수입 뭐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는 바가지를 긁게 되죠. 아이들에게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존귀한데 내가 세상을 막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모호해지면요. 삶의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비로소 사람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뭐죠? 멸망하는 짐승같이 삽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살았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멸망하는 짐승같은 존재인 겁니다.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조금 고상한 짐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자연인에서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가끔 이 교사들도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안 되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되시고 그러면요.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봉사는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죠. 그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 것이니.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뭐 교회 나오는 길을 잘 모를까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부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호한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교사들부터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죠? 사람에게 정말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라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 질문 속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의는 구원받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거기 보시기 전에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토론을 하고 또 동호회를 모집하고 결성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은 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하신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을 생각하시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무엇이죠? 자,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자, 또 한 분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궁금했죠. 자, 이 질문했던 시편 기자나 욥은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보이실 겁니다. 창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창문이 하나 있고, 이제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욕조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아주 가득 찼어요. 이렇게 욕조 끝까지. 물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근데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에서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집에 사는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이걸 딱 본 겁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김이 무럭무럭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야, 이게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욕조에 물이 가득 찼겠구나.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부피와 질량, 무게 뭐 이런 거 계산하고 떨어지는 속도와 이런 걸 계산해서 이 욕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어렵죠?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똑똑했나 봐요. 한참 고민을 하는데 모순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 생기죠? 이건 김이 나면 안 됩니다. 그죠? 물의 온도가 상당히 뜨거워요. 네. 물의 온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고민에 또 빠진 거예요. 봤더니 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저 태양열이 물을 데피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손에 넣어봤더니 아주 뜨거워서 손을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또 모순이 생겼죠? 네. 얘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밖에서 엄마가 씻고 밥 먹으라 그래도요. 밥도 안 먹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걸 분석하게 바꾼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죠? 이 아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부인하냐면요. 자기 엄마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누가 해놓은 거예요? 엄마가 물 받아놨잖아요. 그죠? 씻고 밥 먹으라고. 엄마를 부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학문과 철학과 그런 것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끊임없는 모순과 질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 방향과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수천 동안 인류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왔죠. 인간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뭐 인생이 뭐지, 끊임없는 질문은 던지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던 유일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겪게 되는 혼란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질문을 출발점을 사람으로부터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사들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의 필요나 뭐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소유권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경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자,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생명의 원천이 유전자 코드에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요. 육체를 갖고 살죠? 그런데 육체만 갖고 살면 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지만 육체만 갖고 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는 끊임없는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밤잠 안 자면서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달라요. 짧게나마 우리는 60, 70년의 삶을 살죠. 그 안에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나름대로 그 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도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죠. 그게 아주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보면 삶을 성공적으로는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인생의 목적을 못 이룹니다.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뭔가 목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돌이켜보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 앞으로 세상에서 정말 큰 성공하고 살아야 됐다. 뭐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은 참 없을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어떻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누구나 다 생깁니다. 그죠? 그런 소망이 없으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기본적으로 던져주시는 그런 소명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붙잡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못하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연인으로서 함께 어울려 섞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궁극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죠? 자, 만물, 유니버스, 코스모스라고도 하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누구를 위해 창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부여된 나머지 삶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이자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게 돼요. 뭐, 이렇게, 그, 신화,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싸이월드 이런 게시판 같은 데 가끔 들어가 보면 참 글들 잘 쓰더라고요. 시도 이렇게 써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어떤 무슨, 뭐, 카피 같은 것도 올라가 있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읽어보면, 어떤 거는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글을 잘 써요. 참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정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아주 시인들도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언어와 그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시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참 그게 슬픈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도 하나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삶인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가끔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보면요, 임원분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습니다. 임원 얘기하는데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딴전 부리고 그러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이렇게 경청하고 있으면요, 한 50 중반 이렇게 사셨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나 얘기들, 그리고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저게 정말 인생에, 인간의 삶에 얼마만큼 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가끔 갖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게요, 너무나 가치있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선택하고 붙잡으셨다면,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마 내일 그 기회가 또 있다라면, 또한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과 보낸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협력하고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죠? 네.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지자들은 땅에 묻으셨어도 그 일들은 계속 해가고 계셔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대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안으로 선택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가면서 선택하신 게 누구죠?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보시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스스로 타락하다 또는 스스로 천해지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데 스스로 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요. 겸손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런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나같이 천한 것이, 나같이 악한 것이,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 비하지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이란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나에게 없는 자원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대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알고 겸손한 자라면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비하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 이게 내 한계야. 아, 나는 여기까지야. 그것만 생각하고 주저앉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기 한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면 무슨 힘이 대단합니까? 뭐 아는 IQ가 너무 높아서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 뒤에 보면, 유인물 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다들 한번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삶, 그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가. 사실 우리가 교사의 봉사,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교사의 봉사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실망되고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중고등부 교사는요, 유초등부 교사랑은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 다 가보고 중고등부도 다 가보고 하는데요. 이게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에요.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어려움이 더 있어요, 중고등부는. 유치부 교사들은 아이들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이들을 봐주고, 뭐 최고로 받는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 좀 빨리 찾아가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근데 중고등부는 달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그 아이가 전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봉사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즐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받으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잠도 못 잘 거고 어떨 때는 정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눈물도 많이 흘리세요.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요, 아이들이요,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교사라고. 교사가 갔는데. 이제 되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 같이 섞어 놓거든요. 근데 몇 명은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거절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왕따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았던 걸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하시거나 주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는요, 아, 우리 부모 선생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좀 바꿔주세요, 우리. 반 좀 바꿔주세요. 비난하고도 그래요. 예수님이 비난받으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찾았습니다. 병든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공생에서 하셨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부모가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대에 뭐 헬리콥터 부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 자, 아이가 장성에서도 계속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버리면 아마 폐인 만들 겁니다. 아마 자녀를. 그죠? 자, 우리도 자녀가 크면 자기가 맡은 일, 해야 될 일들을 척척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부모가 능력이 있지만 자녀가 그런 걸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좀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건 좋은데 제발 좀 철 좀 들어서 자기 삶을 좀 꾸려나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런 걸 요구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적당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사의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시간 관계상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일찍